우리의 마음 가운데 굳건한 믿음과 또 넘치는 소망과 또 마음 가득히 충만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죄 사함을 단번에 이룬 완전한 제물, 죄 사함을 단번에 이룬 완전한 제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펜을 드시고 혹시 있으시면 좀 펜을 드시고 중요한 단어들을 좀 짚고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26절 마지막 좀 보시면 단번에라는 단어가 있고요. 28절도 보시면 중반에 단번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16절부터 28절까지 읽었는데요. 가장 유명하면서도 중요한 이 구절이 이 구장에 두 가지 있는데요. 22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내비게이터에서 나오는 69절 암송하는 거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텐데 이두 구절은 빠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성경의 핵심에 있는 내용들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표시하신 분들은 이제 절 보시고 같이 한번 오늘 또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이전에 새벽 예배 때 한번 말씀드렸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는 약속을 계약이라 하고 하나님과 또 사람 사이에 맺는 이 약속을 언약이라고 성경이 사용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모세는 이 여호와의 언약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가지고 백성 앞에서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이후에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하고 약속했던 것이죠. 그러자 모세는 이 양푼에 한가득 담은 피를 가져다가 이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라고 말했던 것이지요. 이 내용이 오늘 히브리서 9장 19절에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붉은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책이 무슨 책이에요? 앞서 모세가 읽었던 그 언약의 내용이 기록된 두루마리입니다. 이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이 피를 뿌리면서 언약이 세워졌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 피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제가 22절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피의 두 가지 기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피는 정결케 하는 기능이 있어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된다고 했습니다. 피가 뿌려진 물건은 깨끗함을 입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면 피를 장막에도 뿌렸고 제사 드리는 일에 쓰여지는 이 모든 이 그릇에도 뿌려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피가 뿌려져야 정결케 되기 때문입니다. 피가 가진 두 번째 기능은 뭐예요? 죄사함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 구약 성도들은 소나 양이나 염소와 같은 동물의 피를 대신했던 것이지요. 자,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구약의 이 제사 제도는요, 본래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서도 여전히 정결함과 죄사함을 위해서는 피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23절 보시면 이런 것들이란 말이 두번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동물들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형은 동물들의 피로서 정결할 필요가 있었고 하늘에 있는 것들은 동물의 피보다 더 좋은 제물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즉 소나 양의 피 가지고는 정결하게 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동물의 피는 불완전하였고 또 해마다 반복적으로 또 다른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그래야 했다는 것이죠. 가끔 주일학교 학생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 공부하다 보면 좀 똘똘한 친구들이 뭐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왜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소를 잡았고 양을 잡았는데 왜 우리는 이 시대에 양을 안 잡습니까? 왜 소를 안 잡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면서도 그 제사를 드리지 않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 흠없는 피를 흘리셨기 때문이신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 한 번의 제사였지만 완전한 제사가 되어서 더 이상 다른 피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된 것이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다른 소나 양이나 염소의 피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동물로 제사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미 완전한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25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곳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어제 새벽 예배 오신 분들은 제가 히브리서 읽을 때 한 가지 주의점을 알려드렸죠. 성소라고 번역된 거 원래 뭘로 해석해야 돼요? 그렇죠.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지성소로 해석해야 돼요. 25절에 나오는 것도 그래서 뭐예요? 대사장의 해마다 다른 것, 다른 동물의 피로서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뭐 가지고 들어갑니까?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해마다 이 다른 동물을 계속 죽여서 그 피를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의 피가 완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도 매 해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다는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이미 동그라미 친 단어에 있어요. 단번에 제사로 드려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했어요. 만약 예수님의 피가 완전하지 않았다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고난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죄를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다가올 모든 미래의 죄까지 이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을,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야 예수님 믿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동물을 잡는 제사를 안 드린다는 것을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신약은 믿지 않고 구약만 믿고 있는 현대 유대교 사람들은 어떡할까요? 혹시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세요? 유대교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정답은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립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대교는 구약 성경인 율법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 제사드려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의하면 제사는 어디서만 드릴 수 있습니까? 아무데서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성막, 즉 그 솔로몬 이후에 성전에서만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이 TV 뉴스에서도 자주 이슈가 돼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예루살렘에 있어야 할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전쟁으로 인해 다 폐허가 됐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제사장은 오직 어디 지파 사람만 할 수 있습니까? 레위 지파 사람, 아론의 후손만이 이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누가 진짜 레위 자손인지 누가 아론의 후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그렇죠. 이제 누가 양반이고 누가 이 가짜 양반인지 이거 구분이 안 되잖아요. 유대인들도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율법에는 써 있는데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있다 한들 누가 진짜 레위 지파 사람이고 누가 아론의 후손인지 알 도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없고 성전이 없어서 그 통곡의 벽 앞에서 눈물만 흘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교의 사람들에게는요 죄를 해결해야 한 그 길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 죄사함의 문제로 인하여서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무너졌어도, 비록 레위지파의 아론 자손은 우리가 찾을 수 없어도, 온전한 하늘의 지성소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완전한 제물이 되어서 단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이 죄사함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제사를 드릴 필요도, 또 다른 제물을 바칠 필요도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떤 제사를 드립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완전한 제물 대신 예수님을 우리는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교를 믿는 사람은 아직도 구약시대에 머물러서요, 이 동물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제사함의 제사를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다른 피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제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것은요, 다음과 같아요. 우리 오늘 저자가 말하는 결론입니다. 27절, 28절 말씀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죽음 뒤에는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완전한 제물로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하늘 지성소 하나님 계신 그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정해진 날이 되면 또다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는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와 같이 이 완전한 제사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다시 오실 이 예수님을 기다리며 오늘 이 하루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소나 염소나 양 같은 피로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단번의 제사로 모든 죄를 다 사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소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새벽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능력이 있어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사오니, 하나님 지난날 우리가 얼매기시었던 모든 죄들을 다 주님 앞에 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그런 죄사함의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하루 각자의 위치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달려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